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미국인 2명이 숨졌다고 미 국무부가 23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미국인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인 2명이 돈바스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신원이나 사망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미국인 사망자 2명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시베르스크에 주둔한 우크라이나 육군에서 특수작전 부대원으로 활동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도네츠크 최전선에서 매복한 러시아 전차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 해병대 출신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교전 중 사망했으며 5월에도 미 육군 퇴역 군인이 지뢰로 인해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2일 발표에서 의용군을 불법 용병으로 지칭하면서 이달 기준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한 용병이 2,74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은 러시아군의 휴식을 제공할 뿐이라며 러시아군 점령지를 모두 되찾기 전에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휴전 후에도 지정학적 확장 정책을 추구한 옛소련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유트 잔우차 태국 총리가 23일 네 번째 불신임 투표에서 의회에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날 의회에서 실시된 불신임안 표결에서 프라유트 총리는 256표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불신임은 206표, 기권은 9표였습니다. 프라유트 총리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선 전체 의회 477석의 과반인 239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로써 프레어 총리는 내년 3월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리직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68세인 전직 육군 수장인 프레어 총리는 지난 2019년 3월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부신임 표결에서 프라유 총리는 프라유 왕수환 부총리 등 내각 강요 10명도 모두 재신임됐습니다. 제1야당인 뿌어푸이당 등 야권은 지난달 프라유 정권의 부패와 경제 실정을 문제 삼아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표결 전에도 세 차례 프라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라유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말리의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23일 정부군 기지 습격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말리 중부에 근거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카티바 마시나는 전날 말리 수도 바마코 인근 카티에 군기지를 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말리군 최소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말리 내전에서 수도 인근 군기지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리군은 이번 공격이 두 대의 차량 폭탄을 이용해 이어졌으며 암살범 7명이 숨지고 8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티바 마시나의 상위 조직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말리 정부군과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합동 군사 작전에 대한 대응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해부터 말리 정부군의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원 수백 명을 말리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말리 정부군이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장악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평북과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국은 지난주 초복을 지났죠. 여름철 더위와 싸우기 위한 체력을 비축할 목적으로 먹는 여름철 보양탕이 인기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보양탕도 웬만큼 더워야 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올여름은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기온에 의한 폭염이 유럽을 덮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상기후 때문에 이전에 없던 현상들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는요, 7m 이상의 파도가 일어서 해변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미국인과 가옥들을 덮쳤고요.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는 바다의 물고기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상어의 출몰이 빈번해져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미국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기온과 상대 습도를 결합한 열지수, 이 히트 인덱스로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지역을 발표하는데요. 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 중남부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요. 이들 주변 지역인 뉴멕시코,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알라베마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만 약 1억 명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번 주 낮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부들의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보스턴은 19일부터 21일까지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선크림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미국의 폭염이 1960년대 연간 평균 두 건에서요, 2010년대에는 연간 여섯 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모두 전반적인 온난화 추세의 일부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7년은 세계기록 역사상 가장 따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미 중부를 괴롭히는 폭염은요, 다음 주 초까지 서부와 동부 해안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미 이번 주말에 북서태평양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7월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lue Angels. 미국 해군의 고개 비행팀 Blue Angels가 1946년 창단 후 76년 만에 여성 조종사 아만달리 중위를 선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각종 국가 행사에서 고난도 비행을 선보이며 검투사란 별명을 붙은 이 팀에서 고개 비행을 하려면 1250시간의 비행 기록, 평균 이상의 훈련 점수, 항공모함 승선 자격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아만다 리 중위는 올 가을 정식으로 고개 비행단원이 되고 훈련을 거쳐서 내년 초 첫 고개 비행에 나설 예정인데요. 리 중위는 2019년 미 해군 첫 여성 조종사 중 한 명이면서 첫 해군 여성 비행단장이었던 로즈마리 마리너 예비역 대위의 장례식 때 의례 비행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리 대위는 미 해군이 배포한 인터뷰 자료에서 조종사 대기실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우선 조종사일 뿐 내가 누군지는 그 다음 문제라며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리너 대위의 의례 비행 경험에 대해서는 나는 마리너 대위 같은 이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그녀를 위한 의례 비행에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블루엔젤스는 17명의 장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보관과 의무장교, 업무조정관 등 3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지만 여성 조종사는 리 중위가 처음으로 배치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럽 여행.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미국인들이 유럽 럭셔리 여행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올 들어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 20% 급락했죠. 지난해만 해도 1유로당 1.2달러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1유로당 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달러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예전에 미국인들은 1유로를 사기 위해 1.2달러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1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달러 가치 급등으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이 대거 유럽 럭셔리 여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유럽의 관광지에 몰려가 고급 호텔을 점거하고 사치품과 고급 와인 등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공업체인 플래닛에 따르면 미국 여행자들은 유럽에서 지난 6월 전년 동기보다 56%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달러 강세로 한국 등 신흥시장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미국인들은 이를 만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독자의 관심을 끄는 이슈인데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본 당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은 기사인데요.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전임 한국 정부 결정이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가 어민들의 유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네,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였다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인 미국의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954년에 발효된 국제난민협약은 정치적인 견해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자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이들의 주장이 분명한가에 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이 한국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19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에 정의용 전 실장은 이들의 망명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도망을 치다가 한국 해군에 잡힌 데다가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이 탈북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 측이 먼저 북한에 송환을 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겐서 변호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실장의 주장은 국제난민법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북한에서 도주한 모든 사람은 현장 난민, 그러니까 본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현 시점에서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북한을 허락 없이 떠난 사실만으로 본국에서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어민들이 정치 행위를 했어야만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건 난민협약이나 국제난민법의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만약 어민들이 한국 당국의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점, 탈출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국제난민협약이 요구하는 난민 신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네.
네, 따라서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한국은 협약 내용에 따라서 이들 탈북 어민의 지위를 심사했어야 한다고 겐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전임 한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제협약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한국에도 1990년부터 적용됐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은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 추방 또는 밖으로 송환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겐서 변호사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 국민이고 해당 규약에 따라서 추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전문가의 말도 들어볼까요?
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전임 한국 정부가 추정하는 어민들의 유죄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그 어떤 법적인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특히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가 증거도 없이 북송 결정을 서두른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한국 사법체계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첫 기사 잘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담은 기사가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앞서 러시아 언론인 이즈베스티아는 18일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과 전쟁으로 파괴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질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회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국무부 반응은 어땠나요? 이 발언 이후에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돈바스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의 재건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구상은 대북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특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는 오직 우크라이나에만 속해 있다면서 그곳에서 누가 어떤 계획을 추진할지는 다른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엔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날 BOA 서면 질의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397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날 브리핑에서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역시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 대북 제재를 다뤘느냐는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답은 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옐런 장관이 추경호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동맹, 두 나라 국민 간의 수십 년 동안 같은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맺은 우정과 동맹, 또 협력 관계에 대해서 길게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특히 세계 경제 10위인 한국이 첨단 기술 상품을 제조해서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세계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옐런 장관이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런 장관과 한국 당국자들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논의했다면서 러시아산 유류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타이완,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인 칩4 혹은 패브4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네, 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기사가 이번 주 세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자, 칩4, 칩4라는 게 뭔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반도체 설계의 강점을 지닌 미국, 소재와 장비의 일본,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과 타이완이 모이는 시기인데요. 이 4개국이 모여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공급까지 아우르는 전략 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현재 일본과 타이완은 칩4 동맹에 적극적이지만 중국 견제 목적인 이 협력체에 대해서 한국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업계가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이 동맹에 껴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칩4 동맹 참여를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참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반도체 선진국들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비교 우위 분야를 특화해서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제임스 앤드루 루이스 수석 부소장 겸 전략기술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와 관련해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다른 선도국들인 미국, 일본, 타이완과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는 경쟁이 심한 분야이고 합법적인 경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체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이 한국과 반도체 생산 경쟁자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한국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동맹은 기업 비밀 공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핵심 생산 시설이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거라는 한국의 일각의 우려는 앞서 언급해드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한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갑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중국은 한국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말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한국은 관련 논의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중국은 인도태평양 반도체 산업의 일부이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서 일본, 미국, 타이완과의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들 나라들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새로운 반도체 중심지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따라서 이 칩4 동맹에 참여하는 게 더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조한 기기를 다시 해외 시장들에 판매한다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산 불매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시설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가 많던데요.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의 대기업들, 중국이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협력체 제안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기존의 중국 내 한국의 생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거나 겨냥하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다만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새로운 투자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향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무역 대표부 고문을 지낸 미국 기업 연구소의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도모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동맹에 초대받은 국가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타이완 등이 모두 상당한 반도체 분야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 개발 분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반도체 설계를 구상하며 반도체 생산망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는 등 공동의 계획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독재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할 시간입니다.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15년 사진 신부로 경상남도 진주를 떠나 하와이로 건너온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을 따라 마우이섬 파이아 농장 키카니아의 캠프 원에서 살았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던 남편 길찬록은 하루 일당으로 75센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도 못 받는 날이 많았다고 한국학중앙연구소 문옥표 명예교수는 설명합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을 잘 못하는 술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상상수도 노동자들이 한 75센트 일당 받고 일하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20일 일하면 월급 같은 형태로 받았는데 20일을 못 나가면은 그것도 못 받는 천연인 남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출구부도장을 안 찍으니까 월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그냥 일당을 받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직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그러다 보니 생활은 곤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갓 시집온 새색시인 천연이는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부업을 해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천연이 같은 사진 신부들이 이런 현실을 빨리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사진 신부들이 결혼 직후부터 현실을 즉각 수용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천연이는 농장에 들어온 지 석 달가량 지난 후부터 노동자들의 옷을 빨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지 만드는 법을 배워 바지를 팔고 버선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천연이는 1, 2년 터울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식구가 다섯으로 늘자 그는 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동자들에게 밥을 지어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한편 남편인 길찬록은 1922년 마우이 섬을 떠나 오아후 섬으로 갔으며 천연이도 마우이 생활을 정리하고 오아후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천연이는 남편을 따라 와이파후 캠프 5에 들어가 식당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후 천연이는 미군 영지가 있는 와히히아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따로 살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같은 집에 사는 부인에게 군인복 만드는 일을 배워 바지는 1달러, 코트는 2달러씩 받고 옷을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천연이는 무능력한 남편이었던 길찬록과 이혼하고 박대성이라는 29세의 젊은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세탁물을 전공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대성과의 결혼 초기에는 가게가 나아지는 듯 했지만 남편의 실업으로 천연이는 다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1933년 무렵 당시 부업을 전전하던 천연이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호놀룰루 시내에서 건물을 임대해 세를 놓는 여관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관업은 당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한 업종이었는데 그들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의 문옥표 명예교수는 이 개가 이주 한인 여성들의 자구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 여자들이 개를 조직해서 사업 자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개가 아주 중요한. 이 많은 여자들이 교육도 받지 않고 은행의 문턱이 워낙 높으니까 여관업을 하거나 무슨 농장을 하거나 이런 데 돈을 대출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비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인 여성들은 이처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라는 관행을 잘 활용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한인 여성들에게 개는 유용한 창구였습니다. 직장이 확실하거나 은행 거래 실적이 좋거나 신용이 쌓여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인 여성들은 본국에서 익힌 대로 개 조직을 이용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미천할 돈이 없어 은행에 가서 돈 몇천 원 꾸려하면 담보물을 잡아야 돈을 주고 개인에게 주는 은행 돈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얻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 좋은 직업도 없고 유산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신용으로 개를 모아서 누가 그런 집을 하면 개를 타게 하고 다달이 거기서 나는 돈으로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개를 부어나갔다.
천연이는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부동산업자 소개로 포트 스트리트에 있는 큰 집을 5년 동안 계약했습니다. 천연이는 이곳을 스탠다드 호텔이라 이름 짓고 큰 돈을 들여 내부를 수리하고 가구를 넣어 세를 놓았습니다. 그는 또 1940년 사우스 베레타니아에 있는 구세군 건물 2층을 임대해 독신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천연이는 따로 살림집을 내어 아이들과 살았고 여관에는 아침 10시 출근해 일을 보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천연이는 전쟁 시기인 이 4, 5년 동안을 사업이 가장 잘된 때로 회고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내 사업은 나아졌다. 매일 밤 휴가 중인 군인들이 방을 가득 메웠다. 내 평생 처음으로 돈에 쪼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히캄 주택에 살았다. 주택은 버스 정류장에서 멀었지만 걸어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 자가용이 없어서 모든 짐을 직접 들고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그래도 만족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나는 12,000달러를 모았다. 이 돈을 코코헤드의 카네이션 밭을 임대하는 데 투자했다.
부천연이는 여관업을 접고 카네이션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몰래 카네이션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등 뜻하지 않은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 탓에 천연이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천연이는 다시 호텔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50년 6월 퀸스병원 옆 펀치볼 스트리트에 있는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 로버트 기븐 씨와 딸 메리가 호텔 경영을 맡았고 천연이는 코코헤드에 있던 카네이션 농장 복구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연이는 호텔업을 접고 코코헤드 일대에서 카네이션 농장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1969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천연이는 특히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기록과 구술에서 이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목적으로 내가 돈을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자식을 공부시킬 생각이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그는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가장이 되기로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느질이나 빨래, 식당일 같은 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자 그는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를 유능한 사업가로 만든 것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어머니이면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야 했기에 그는 스스로 강하고 유능한 어머니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의 문옥표 명예교수는 하와이 사신신부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경제력이 중요했다고 지적합니다.
여성들의 경제력이 중요한 그 가정의 지위라 그럴까 또는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결정적인 영향. 천연이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여섯 자녀의 교육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 등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어머니의 힘이 필요했고 천연이는 자녀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손에서 일을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천연이는 1969년 그의 나이 73세 때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활동에서 물러난 뒤로도 그는 간간이 공장에 나가 일하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령에도 강한 어머니상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용감한 전사였던 천연이는 지난 1997년 10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이 세 번째 시간으로 천연이의 경제활동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라디오와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신문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신문 광고 대신 라디오 광고를 선택하면서 신문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의 거의 절반가량이 1930년대에 발행을 중단하거나 더 큰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주간지와 월간지 역시 일간신문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쇄매체는 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라디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 라디오나 영화와의 경쟁에서 크게 성공한 두 잡지는 라이프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 대부분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어떻게든 고민을 잊을 수 있게 돕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들은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실제로 1930년대 활동한 여러 작가는 수익성이 있으면서 수준도 높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싱클레어 루이스예요. 1930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싱클레어 루이스는 저서 그 일은 이곳에서 벌어질 수 없다 해서 다가오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39년 분노의 포도를 발표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노동계층의 삶을 다룬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로 수백만 미국인이 가난한 소작농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힘든 상황을 마음으로 느끼게 했지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소설가 어스킨 콜드웰은 미국 남동부 지역 가난한 사람들의 잔인한 인생을 글로 표현했고 시인이자 단편 소설가인 제임스 패럴은 자기 고향인 시카고의 삶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193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의 여러 예술가도 문학에서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열망을 작품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화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토마스 벤토는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육체를 강인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 도시거리의 우울함을 보여줬고요. 레지널드 마쉬는 대도시 뉴욕의 가난한 지역을 계속 그렸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화가들은 정부 기금을 받아 공항이나 우체국, 학교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평범한 미국인들이 가까운 주변에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찍는 사진 작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품질이 좋아지고 쉽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사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거릿 보커 화이트와 워커 에번스 같은 일부 사진작가는 대공황을 겪고 있는 미국의 힘든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썼습니다.
예술이나 대중문화와 관련한 이런 모든 활동은 1930년대 미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인의 고민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펼치게 했습니다.
대공황의 긴장과 어려움은 예술가나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그저 재밌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미국인들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집권 말기에 가졌던 어두운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활기 넘치고 희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인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었던 극단적인 정치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최선의 해결책은 기존의 정치 체제를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기존 정치나 경제적 전통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 사람 대부분은 전통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일부 미국 사람들은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 사상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자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공산주의 사상, 이 두 반대되는 사상들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맞게 행동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행정부는 극우와 극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찬입니다.
이은경입니다. 7월 27일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멈추도록 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1953년 이날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들은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는 일단 멈추어졌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긴 휴전 상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이 벌어지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부산 방어선을 끝까지 지키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고 중국의 참전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신속한 결단으로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막은 월튼 워커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튼 해리스 워커는 1889년 12월 3일 텍사스주 벨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포함한 여러 주요 전투에서 용맹과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했으며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중장 진급식에서 패튼 장군은 워커를 가리켜 어떤 면에서나 뛰어난 투사라는 의미로 A fighter in every sense of word라고 찬양했습니다. 전후 제5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월튼 H. 워커 중장은 1948년 맥아더 장군의 극동군 사령부 산하 1번 조둔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워커 사령관이 새 임기에 도착해보니 미 8군은 여러 면에서 매우 부실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군 장병들에게 일본은 꿈의 근무지였습니다.
가족부들은 극히 적은 보수를 받으며 모든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바에는 밤늦도록 술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휴무 때는 무료로 기차를 타고 다니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는 긴장감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크게 부실했습니다. 8군 전체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의 수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워커 중장에게 한국 주둔 미군의 지휘를 명령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미 8군 전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워커 장군에게 내려진 임무는 남하하는 북한군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유엔군도 도착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사령관과 합동참모부는 북한군, 즉 인민군이 허약해서 미군을 보기만 하면 도망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같은 생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상륙하면서 미국의 탱크와 야포, 탄약, 기타 장비도 매일 도착했지만 그동안 8군은 여기저기서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대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수도가 되고 미 8군 사령부가 있는 대구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미군은 후퇴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메시지가 날아오자 워커 장군은 장병들에게 그의 유명한 지키든지 죽든지 stand or die 둘 중 하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후퇴나 철수, 방어선의 재조정 따위는 없다. 더 이상 후퇴할 것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군을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낙동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을 사수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다시 반격을 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서쪽으로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폭 약 80km, 길이 160km의 직사각형 부산 방어선을 그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전용기로 낙동강 일대를 수없이 비행하며 강 주변의 구릉이나 계곡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즉각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은 화력을 집중해 8월 5일 낙동강 전선에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밤에 수면 약 30cm 아래 가교를 설치하고 은밀히 강을 건너 방어선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대구 북방 약 24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절대 더 이상의 후퇴를 하지 않으려는 워커 장군은 한국군의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북한군은 밤이 되면 탱크로 미군 쪽으로 통하는 길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주카4는 선두에 있는 탱크를 폭파했습니다. 낮이 되면 미 공군기들이 저공비행을 하며 북한군을 공격했습니다.
8월이 거의 다 간 즈음 일본에 있는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와 육군 보병부대 그리고 대규모 해군 함대로 구성된 새로운 10군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안 북한군은 서둘러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월 초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 5군데에서 맹렬한 공격을 가해 대구 북쪽 인근 산악지대로 접근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급한 상황에서 도쿄 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허용받은 군사력을 대부분 인천 상륙작전에 집중한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 사용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은 불과 3일 뿐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해병대는 적에게 반격을 가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인 9월 6일 밤 자정이 되자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해병대 지원이 끊긴 워커 장군에게 남은 군대로는 현재까지의 북한군 저지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나운 게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워커 중장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미숙한 장병들을 이끌고 외롭게 싸운 그는 결국 낙동강 방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장악한 이 작전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인천 상황을 즉각 통보받지 못하고 부산 방어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북한군은 9월 23일이 돼서야 유엔군이 그들의 배후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미 8군과 10군단은 신속히 북진했습니다.
8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그다지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10월 하순 워커 장군은 김일성이 사령부로 사용하던 자리에 자신의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워커군은 청천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진 도중 유엔군은 한국군 사단들로부터 강력한 중공군의 공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같은 보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그 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진하라며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북진하는 동안 8군은 사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워커군은 극심한 추위에다 부족한 보급, 끈질긴 중공군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중국과의 국경 부근까지 도달하자 중공군은 강력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중공군의 수적인 우세 속에 전선은 다시 중부전선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대부분 군 역사가들은 워커 장군이 분별 있고 올바른 판단으로 북한군 저지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커 장군은 상부에서 못마땅해해도 필요할 때는 철수를 결정해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았습니다.
12월 23일 워커 장군은 서울 인근의 부대 시찰에 나섰습니다. 당시 주한 19사단의 대대장으로 있던 그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주는 은성 무공훈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시찰을 가는 도중 아들 부대를 깜짝 방문하고 직접 훈장을 수여하려 했습니다. 운전병이 서둘러 경기도 양주를 달리는 도중 갑자기 한국군 트럭 한 대가 앞에서 튀어나와 워커 장군 집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얼음으로 미끄러운 길에서 집차는 전복되고 워커 장군은 사망했습니다.
워커 중장이 사망하자 8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토록 어려운 싸움 끝에 회복했던 땅을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부분 다시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8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워커 장군은 전쟁에 가져다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무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도 절대로 과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커 장군의 시신은 아들 샘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는 사후에 1계급이 추서돼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아들 샘도 한국전, 월남전, 유럽 등에서 복무하고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사성 장군이 된 경우는 이들 부자가 처음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의 잊혀진 영웅 월튼 워커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